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평강을 누립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5장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에훗 때에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금방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눈앞에서 범죄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평안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한없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늘 어수선하게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본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생이 당연한 것 아니고 사실 순간순간이 다 은혜고 하루하루가 다 기적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것이 복이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숨을 쉬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상이 은혜요 일상이 기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명한 것이 아니고 본래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선물이요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를 충분히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본래부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어내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산이 아닙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뭐 이렇게 좀 뭐 볼만한 이런 산 없어요.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메마른 광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산이 있는, 그래 물이 흐르고 막 어디 골짜기가 있고 이런 산 아예 없는 지역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산으로 도망했다는 것은 메마른 그 광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도망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파종한 때 쳐들어와요. 6장 3절에 파종한 때 쳐들어온다는 것은, 파종할 때라는 것은 이미 곡식을 다 먹어가지고 떨어지기 간당간당한 그럴 때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양식이 부족할 때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왜구는 추수할 때 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추수해서 곡식을 쌓아둘만 하면 와서 뺏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쌓아둔 곡식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떨어져가는 곡식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냐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라고 6장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아말렉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 르비딤에서 여호와 니시 전쟁하면서 대대로 싸울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 어떻게 보면 승리의 깃발, 어떤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 적이 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미디안, 민수기 31장에 모세가 군대를 조직해서 가가지고 미디안 다섯 왕 사로잡고 죽이고, 그리고 다 이렇게 미디안을 토벌한 적이 있었던 그런 적입니다. 동방 사람, 사실 이거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그냥 동쪽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세력을 갖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몰려왔다는 것은 한테 다 물리치고 뭐 대들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이 미디안이 강해져가지고,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끌어가지고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사까지 밀려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가사까지 밀려갔다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어찌 어떻게 도망할 데가 없이,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저기 무슨 압록강변까지 밀려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6장 4절의 앞부분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라는 거는요,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은 남동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가사는 여기 지중해 변이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도망칠 데가 없는 지중해 변까지 밀려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옛날에 다 물리쳤던 적이에요. 사실 깜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두려워할 만한 적이 아니었는데 그 적이 밀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다 극복했어. 그거 다 예전에 다 극복했어. 이렇게 말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나는 이제 다 벗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라는 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다시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는 시기, 질투 이런 거 상관없다. 나는 마음이 아주 너그럽다. 나는 모든 거를 다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경쟁심이라는 거는요 늙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그 경쟁심이 더 심해지고 그 시기 질투가 더 강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 혹은 세상의 유혹 이것이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유치한 죄악들, 예전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죄악들이 다시 정말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돈에 대해서 관심 없고 뭐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 사실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무슨 벌레 같은 거 빛이 비치면 도망쳐요. 무슨 바퀴벌레 이런 것도 빛이 비치면 도망치거든요. 그런데 그늘에는 언제든지 어디선가 하여튼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묵상할 때 드보라의 찬송 중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듬면 벌레 같은 것들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은 다른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이 우리 심령의 은혜의 빛이 되어가지고요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 그거 예전에 다 이미 극복한 건데 그런 죄악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고 그런 육체의 욕망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삶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즉시 구원하시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의 동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얼마나 큰 구원을 베푸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가난한 사람 아무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죄악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안을 누렸어요. 에훗 때문에 평안 누리고 드보라나 바락 때문에 평안 누리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평안을 누린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이 목표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막 만드는 과정 묵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목표로 삽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냐, 먹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천국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천국 가겠다 그럽니다. 아, 천국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근데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천국 가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느냐고요. 예배조차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견디지 못해가지고 늦게 오고 빨리 나가고 자고 그리고 언제 마치느냐 시간 보고 이러는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천국을 다 갈라 그러는데 천국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느냐, 그 말씀을 즐거이 듣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의 근원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섬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삶보다도 자기 육체의 욕망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뭐 돈이 없어서나 아니면 무슨 학벌이 부족해서나 아니면 무슨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병든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가난한 사람처럼 철병거가 없어서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처럼 뭘 이렇게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